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목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셋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넷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의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8장 12절을 봉독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 셋째 나팔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진리를 따라 증거하고 생활하는 참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오류를 교회 안으로 불러들인 횃불같이 타는 밝은 별, 하늘에서 심판을 받아서 쫓겨난 루시퍼가 심히 광명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떨어져 와서 세속적 권세에 물들어가던 교회에 쑥물을 먹이고 진리를 핍박한 교회라는 이름의 조직이 암흑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조직의 얼굴을 가리시고 떠나시는 것으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예,
이제 넷째 나팔에 대하여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이제 목사님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셋째 나팔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아, 그러나 명료하게 요약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눌 넷째 나팔의 내용도 셋째 나팔과 연관된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상징적 표상들이 있습니다. 해, 달, 별, 낮, 밤, 3분의 1 등이죠. 예, 이거 여섯 개의 상징입니다. 이 셋째 나팔에도 여섯 상징들이 있었죠. 그때 말하지 않았는데 횃불, 별, 강, 물, 샘, 하늘에서 떨어진 쑥, 3분의 1. 아, 그것이, 아, 셋째 나팔에 있던, 아, 상징이거든요.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에는, 아, 상징들이 있었는데, 이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세어보니 수가 서로 같았기 때문에 말한 것 뿐이고요. 이것은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이 짝을 이루고, 셋째와 넷째가 짝을 이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의 상징이 각각 일곱 개씩이었고요. 예, 셋째 나팔, 넷째 나팔에 나오는 상징적인 말들은 여섯 개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첫째,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핍박한 세력에 대해 징치하시는 심판이고요. 셋째와 넷째는 둘째 나팔의 결과로 막는 자가 없어지자 사단이 하늘에서 심판을 받아 땅으로 쫓겨나면서 횃불같이 타는 밝은 별로 가장하고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미친 결과로 교회라는 이름의 엄청난 조직이 어두움의 근원이 된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속죄봉사가 교회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오류에 휩싸여 어둡게 되고 지도자들은 흑암의 세력의 추종자가 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해는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말라기 4장 2절에요. 그리고 달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요. 또 별은 지도자들이죠. 계시록 1장 20절요. 예, 낮은 해가 활동하는 시간이고 밤은 달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총체적인 어두움이 덮이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넷째 나팔입니다.
네. 예. 총체적인 어두움이 덮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을 거두시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런 뜻인가요?
아, 그런 뜻인데 설명이 좀 필요하죠.
예.
셋째 나팔에서 횃불같이 타는 무척 밝아 보이는 별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것의 실상은 쑥이었잖아요.
예.
예, 그것이 진리의 근원들을 오염시켰거든요.
예.
예, 두아디라 교회 시대와 셋째, 넷째 인 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 이 셋째 나팔이요.
예.
예. 그런데 그 조직은 세상적 안목 또는 일반적 안목으로는 아주 밝은 빛처럼 보이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속죄봉사하시는 것을 차단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8장에 계시된 작은 뿔이 하늘 성소를 헐고 타미드, 매일의 봉사, 네. 타미드를 제하는 것을 다른 각도로 보여주신 것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며 세상이 진리와 속죄 은혜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어두움에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이것은 이 세상의 재앙이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앙이죠. 흑암이 이끄는 것을 빛으로 생각하고 어두움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어두움에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역사가들도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야말로 엄청난 불행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넷째 나팔은 이런 시대에 대한 상징적 예언입니다. 네. 루시퍼가 세상의 교회를 장악한 결과죠. 네.
그러면 해, 달, 별, 낮, 밤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의 영향이 극대화되도록 방치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이 진리와 참 복음에 어둡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셨어요. 이것은 진리와 진리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어두움의 세력으로 온 세상이 진리와 복음에서 차단되는 비극을 맛보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비극의 한가운데 하늘 성소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봉사하시잖아요. 예. 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표현은 중보하신다는 말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예. 중보하시는 것이 바로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속죄봉사를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예수께서는 그를 위하여 당신의 피 흘리시는 손을 드시고 나의 피, 나의 피라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시면서 당신의 속죄하는 피를 뿌리시거든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뿌림피라고 합니다. 네. 히브리 1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림피니라.
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지 않으면 속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회개하는 사람에게 뿌리셔서 속죄를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핏뿌리는 느낌을 받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회개하는 개인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피 뿌리는 속죄 봉사를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말하는 뿌림피입니다. 네, 이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기록하고 가르쳐 주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핏뿌리는 봉사가 하늘에서 행하시는 성소 봉사입니다.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장은 죄인이 잡은 희생제물에 흘린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서 뿌리는 것으로 속죄를 선포했습니다. 이 그림자 봉사, 모형적인 봉사에서 그렇게 한 것은 참 하늘에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봉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예,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친히 하시는 이 봉사를 받지 않으면 실제로 속죄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예, 로마 8장 33절 34절과 또 히브리 7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로마서 8장 33,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히브리서 7장 24, 25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그런데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진리를 쑥물이 되게 하고 자기 일꾼들을 의의 일꾼처럼 가장하게 해서 세상에서 사람이 예수께서 하는 이 속죄를 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친히 하늘에서 당신의 피를 뿌리시며 속죄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인간 사제들이 이 일을 담당한다고 가르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람의 입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믿게 하므로 실제로 예수님의 봉사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것은 이 죄의 세상에 죄를 먹고 마치고 호흡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넷째 나팔은 셋째 나팔에서 교회 조직의 탈을 쓴 흑암의 권세의 실상을 드러내는 심판을 행하셨고 그 권세로 인하여 세상이 어두움의 시대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넷째 나팔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9절로 12절에 나타난 심판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니엘 7장 9절로 12절에는 이 작은 뿔이 심판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첫째, 둘째 나팔 때처럼 파괴하고 현실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런 체제 아래에서 진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 그것이 심판이라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시키는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그렇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그렇지요. 네. 또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도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을 따라서 이런 멸망의 심판도 하시고 이미 셋째 나팔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형태의 심판은 심판의 대상을 내어버려 두고 그들을 떠나심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빛과 진리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셋째, 넷째 나팔의 성실은 이 둘째 심판의 형태입니다. 그것을 해, 달, 별, 낮, 밤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죠. 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천연계의 이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한 곳이 있는데요. 이사야 13장 9절로 10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예, 또 에스겔 32장 7절 8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네 땅에 베푸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예. 그리고 요엘 2장 10절과 요엘 3장 14절 15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요엘 2장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요엘 3장 14, 15절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봉독한 이 여러 성경 구절들은요. 다 해, 달, 별들이 빛을 잃게 하는 것이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넷째 나팔은 구약 성경의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네. 예, 그 기간 동안 세상은 참으로 암담했죠. 예, 이런 사실을 근거로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는데 아모스 5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네, 이 말씀은 심판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네.
의인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광명과 기쁨의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허감과 두려움의 날이죠.
네. 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은 소멸로 집행이 되지만
예.
역사적으로 있는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 홍수 때처럼 파멸로 집행되는 심판도 있고
예.
또 셋째 나팔이나 넷째 나팔처럼 심판의 대상의 정체를 드러내는 판결을 하는 심판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심판의 보좌를 베풀고 행하시는 심판은 작은 뿔의 정체를 드러내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올바른 분별을 해서 횃불처럼 타는 별처럼 보이는 실제로는 흑암인 그 세력에서 나오라고 세상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치고요. 계시록 14장 6절 7절요.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죠. 그게 심판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내용을 공부할 때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개혁시대가 되었지만 문화적 사조 때문에 개혁이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대교회 현상입니다. 그래서 셋째 나팔의 연속으로 넷째 나팔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조직들이 계속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상태를 함께 드러내주지요. 학자들은 소위 교회가 세상의 철학을 성경 해석의 도구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의 이성주의 관념으로 풀이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화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학자들이 해놓은 일이라 말입니다. 별들이 어두워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도자들이 말이죠. 예, 셋째 나팔의 여파가 지속되는 것이죠. 어떤 연구가는 설득력 있는 통찰력을 제공했는데요. 횃불같이 불타는 별의 영향으로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소위 교회 문화, 신앙 문화가 형성되어서 그 문화적인 압력이 역사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개혁시대를 거쳐서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일어났던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교회가 세속주의, 회의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등의 영향으로 진리에 대하여 어두운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아, 그것이 둘째 국면의 심판이라는 의미죠. 예, 둘째 국면 심판 무슨 말인지 알지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요.
네.
예, 이런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 성소에서 속죄 봉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교회 시야에서 잃어버리게 한 것이죠. 엄청난 비극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가 예수를 시야에서 잃어버린 것은 가장 큰 파멸이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이 연장선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목사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요.
예.
넷째 나팔은 셋째 나팔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예,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셋째 나팔에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져 온 불타는 횃불 같은 밝은 별의 모습으로 등장한 쑥이,
예.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났지만, 실상은 쑥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예, 그것이 차고 앉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떠나시는 것으로 교회라는 조직으로 있는 그 권세가 진리를 떠난 흑암에 빠지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예,
것이죠.
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속죄 중보하시는 것을 인간이 대신하게 함으로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는 속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그냥 두셨고
그렇죠.
그 영향으로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계몽주의가 개혁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는 세속주의, 이성주의, 회의주의, 인본주의 사상에 빠지게 되어서 하늘 성소에 대한 진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암흑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제가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결국 넷째 나팔은 교회가 타락한 상태에서 올바른 진리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세속적 학문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상태가 이 상태에 그냥 두신 것이 심판이라는 뜻으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설명은 목사님의 견해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의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는 성경의 해석이 성경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아멘.
예, 성경 전체의 사상과 흐름에 맞아야 합니다. 성경 해석은.
아멘.
예, 계시록을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데요.
예.
사각 기둥의 내면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면, 즉 일곱 교회 측면, 일곱인 측면, 일곱 나팔 측면, 짐승들과 여자들로 계시된 장면들, 그 진행에 있어서 잘 조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예, 예.
그리고 제가 말한 하나님의 백성과 복음을 핍박하고 방해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으로 나팔로 표상된 계시를 상고할 때 첫째, 둘째 나팔 사건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견해는 우리 교회의 여러 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입니다.
네.
그리고 셋째, 넷째 나팔은 첫째, 둘째 나팔처럼 분명하게 징계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데는 논리상으로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셋째 나팔은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그 확실한 사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미 여러 성경 구절들로 증거를 해드렸죠. 그것이 바로 루시퍼 사단이라는 것이죠. 횃불처럼 떨어진 별이요.
네.
예,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심판의 분명한 결과거든요.
네.
예, 셋째 나팔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네.
그래서 루시퍼가 하늘에서 심판으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조직을 장 했다는 말입니다.
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셋째 나팔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런데 셋째 나팔의 심판이 루시퍼의 심판을 골자로 했다는 것은 제가 다른 데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루시퍼의 영향으로 하늘 성소 봉사를 차단했다는 것은 어떤 분이 말씀했더라고요. 예, 그 점에 있어서 그분과 저의 생각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가들의 연구를 참고하는 것은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에서 합리적인 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한 창세기 40장 8절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루시퍼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실을 분명히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그 말씀이 있고요. 또 더 분명하게는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 이것은 이제 12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하게 되겠는데요. 이 셋째 나팔에서 횃불처럼 불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루시퍼가 하늘에서 심판을 받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장면이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미 찾아본 대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8절을 한번 확인해 보죠. 한번 읽어 보실래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것은 빨리 떨어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불타는 횃불처럼 광명한 상태로 떨어졌다는 의미도 됩니다. 예,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 보실래요?
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이게 하늘에서 심판을 받아 쫓겨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12절에는요, 넷째 나팔로 일어난 사실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2장, 계시록 12장 12절요.
예.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이것이 땅으로 내려옴으로 땅에 화가 미치게 되었잖아요.
네.
예? 땅에 있는 데는 화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 넷째 나팔의 심판의 실상을 이 계시록 12장 9절로 12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설명을 여기까지 들으니까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셋째, 넷째 나팔의 심판의 성질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까지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가 그 역사적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이 8장
예,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예. 아,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를 세 번 연거푸 말하지요.
예.
예.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
예,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경고를 해도 세상이 꿈쩍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나아가서 루시퍼에게 장악된 암흑의 조직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한 경고가 이르겠다는 선포가 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외치는 외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중에 독수리가 출현한 것은 남은 세 가지 나팔로 이를 그 화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 학자들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일곱 나팔 저 넷째 나팔에 대한 이 셋째 나팔 넷째 나팔에 대한 이 해석은 다른 학자들이 하는 해석과 동일한 데도 있고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적으로 또 깨달은 독특한 점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성경적으로 확인해서 한번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살피는 그러한 지혜들은 애청자들이나 우리가 모두 다 발휘해야 될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우리 예레미야 1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네.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독수리가 무엇인지 화를 세 번이나 연거푸 말했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하겠고요.
네.
그렇게 화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이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기 전, 예, 그때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예, 자비라는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비의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의 백성이 되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 이제 목사님 기도하시죠.
네. 예.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만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흑암에 있지 않도록 말씀의 빛에 바르게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